오늘 3월 6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잠언 1장 17절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잠언 1장의 첫 네 구절들 안에 잘 나타나 있는 잠언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또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잠언의 전반적인 문학적인 구조는 이 책이 명언을 모아놓은 책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자료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절, 10장 1절, 22장 17절, 24장 23절, 25장 1절, 30장 1절, 그리고 31장 1절의 말씀들아 각 구간과 내용이 다양한 7개의 고유한 모음집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각각의 개별 잠언이나 지혜들을 그것들이 속한 각 모음집의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혜와 속담의 어휘에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 안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총 사례들을 보여주는 콘코런스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어 사전인 렉시콘스가 아닌 콘코런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맥 속에서 그 지혜의 단어들을 이해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콘코던스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그 사전 같은 것인데요. 그 만약에 wisdom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다면 그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콘코던스를 찾으시면 지혜가 언급된 모든 구절들이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많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잠언은 그 목적과 취지가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속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부가적 생각들 또한 5절에서 6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과 태도의 입문서로서 잠언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데 필요한 지혜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스러운 삶을 위한 도덕적 분별력과 숙련도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1장 2절 전반부와 3절에서 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장 2절 후반부와 6절에 잘 나타나 있는 정신적 안목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잠언 수수께끼 비유적 격언이나 표현 등의 다양한 종류의 지혜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과 속담은 부적절하고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잠언 26장 7절과 9절 말씀에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 잠언도 그러하니라. 9절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별력은 사탄의 거짓 지혜를 걸러내기 위해 허위, 허상과 현실의 차이를 분별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알리바마의 비숀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신학자 앨런 로스는 이것은 영속적인 가치와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희열과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삶의 가르침에 대한 통찰력을 포함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잠언서는 정경의 구성 속에서 지도자들로 다듬어지고 육성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침서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집트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제도와 같은 교육시설과 기관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도 비슷한 체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절에서 4절의 예와 같이 개인의 잠언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수세기에 걸쳐 전해진 가문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엘디 존슨이 말했듯이 잠언서는 많은 세대의 삶의 경험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책의 모토는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라 하며 끝이 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모토는 잠언이라는 책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도의 것으로만 생각하려는 우리의 관점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주님의 명하심 아래서 사람들에게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약신학자 헤셀 블록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삶의 근본적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도덕적 이해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능력, 물질적 소유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근면한 노동,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균형과 안정감,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파생됩니다. 이것은 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들 중 몇 가지만 언급한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권고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장 5절에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의 다른 구절들과는 달리 5절은 이 책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4절까지의 말씀 속에 많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가 사용되었음을 찾을 수 있었고 5절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부정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어 그 전치사 2에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부정사, 2 부정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명시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문장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정사 앞에는 주 동사가 존재하는데 이곳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신다면 조심스럽게 이 기절을 읽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서둘러 읽고 지나치게 되도록 만드는 어떤 불안정함의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절에서 4절의 주동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은 2절에서 4절 사이의 부정사들, 2절의 to know, to perceive, 3절의 to receive, 그리고 4절의 to give의 완성됨을 1절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히브리어 안에서 종종 생략되는 to be 동사를 주 동사로 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1절을 to be 동사가 생략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은 무엇무엇을 위한 것이다 가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은 부정사들이 뒤에 오는 동사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부정사에 강조점을 두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이 부정사가 연결되는 동사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5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든 부정사들이 연결되어지며 모든 종속절들이 이곳에 합쳐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두 번째 선택을 따른다면 잠언 1장 5절은 명시된 목표에 도달하는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2절의 지혜를 알고 또는 지혜에 친숙해지려면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차리려면 3절의 도덕적 통찰력을 얻거나 발전시키려면 4절의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게 하거나 미성숙한 자를 성숙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열쇠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듣는 능력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학생도 경청의 기술, 즉 수용의 자세를 먼저 익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현명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귀와 마음으로 배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듣는 귀 또는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2장 29절 말씀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진실은 책 전반에 걸친 전략적 요점들에 대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누구든 지혜로워지려면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훈련된 귀, 즉 훈계와 교훈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같이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지혜롭게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경청하는 귀 또는 훈련된 귀와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귀, 훈련된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원칙, 즉 지혜로운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배움을 더하기 위하여 이 잠언을 들으라고 초청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다음 이후에 또 다시 잠언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훈련된 귀와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 두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도록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역시 이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책의 또 다른 도입부인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귀를 기울이라는 훈계가 첫 구절에 나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그 배움은 받아들이는 자들의 소유가 되어 그들을 지혜롭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은 신자의 영적 삶에서 배움에는 그 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1장, 세 번째로 1장 5절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아멘.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만 아니라 심지어 지혜로운 자들마저도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2절,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성취를 인식하면서도 더 높은 깨달음을 추구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소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시편 119편 18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듣는 것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한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드로는 작은 부족의 리더였지만 모세는 그의 장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6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와 동역하는 사도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은 모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선생이 되고 싶은 모든 사람은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을 그들을 모으게 되고 가르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으기도 전에 사용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곧 파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배움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넷째 1장 5절의 후반부는 입체적인 표현으로 지혜를 구하는 젊은이에게 현명한 조언을 구하도록 촉구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명철한 자는 이해하는 사람 또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학습하는 사람입니다. 이 명철한 사람이 얻는 것은 지략, 지혜로운 권고입니다. 히브리어로 지략은 복수형으로만 나오며 지도, 관리 또는 어떤 것을 지도하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략, 지혜로운 권고는 아마도 지도하는 생각들, 규정하는 원칙들 또는 분별이 있는 규칙들과 격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지혜로운 통치 규칙을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비 또 전략을 가르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KJV에서 attain, 획득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NASB에서는 acquire, 습득하다, ESB에서는 obtain, 구하다, 그리고 NIV에서는 get, 얻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얻다 혹은 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조언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생각들이 잠언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적절한 교훈이 주어지지 않거나 성경의 교훈을 듣는 자가 많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직 명철한 자만이 지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략을 얻은 사람은 배우지 않거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오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겜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30절에 빌립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후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31절에서 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우리를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선생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들, 사역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르쳐 그 복음을 기초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겸손히 순종함이란 배우려는 자세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마음이 그 은혜로 단단해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로 사다라는 단어는 1장 5절에서 언급된 acquire, 즉 획득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습득한 지혜는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6절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유익한 결과를 더 강조하도록 말씀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교훈을 듣고 좋은 가르침을 얻는 사람은 지혜의 여러 형태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2절 후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지식이 더하여져 전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 지혜로운 말의 형태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잠언들, 또 비유는 조롱하거나 빈정대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풍자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가 하박국 2장 6절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롱하는 속담으로 해석되고 언급되었습니다. NASB에서는 figure, ESB에서는 a saying, 말, NIV에서는 parables, 비유로 이해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잠언 22장 17절, 전도서 9장 17절과 12장 11절에서만 나옵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말을 가리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도 요약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짧지만 심오합니다. 오묘한 말이란 수수께끼 같은 말, 수수께끼 또는 어려운 질문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러한 훈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배워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완전히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가 추구하는 주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7절에서 말하기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구절은 잠언의 도입부를 마무리 짓고 지혜가 추구하고 있는 주된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일단 이 원칙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 나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마지막 구절에서 또 다른 구조적 변화와 이 귀절에 나오는 대구법의 변화는 잠언서를 읽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저자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서론을 건물의 기초에 비유한다면 이 7절 말씀은 그 초석이 됩니다. 서론에서는 히브리인의 지혜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내는 모토가 되는 강력한 선언적 진술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잠언서가 보이고 있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피터 크래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인용합니다. 요점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많은 심오한 도덕의 체계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체계에 기초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히브리인의 도덕적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는 곧 도덕의 모든 체계 위에 일관성과 권위 및 완전성을 부여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종종 숭배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존 머레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의 영이라는 보다 더 정확한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생각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그것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존 머레이는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성경의 해석이나 그런 것 외에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 존 머레이가 크리스천 베프티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시간이나 기원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 것을 언급할 때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잠언에서 말한 것과 관련하여 두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독자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구절에서 근본으로 번역된 단어는 항상 이전에 이루어진 일을 가르키는 데 사용됩니다. 창세기 13장 3절, 41장 21절, 43장 18절,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6절, 호세아 1장에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르하르트 본 라드는 구약성서, 게르하르트 본 라드라는 구약성서학자는 잠언 9장 10절과 1장 7절을 비교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용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훈련하게 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장 7절에서 후반부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전반부의 말씀과는 정반대일 것을 말합니다. 헨리 블로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던지는 아이러니한 화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의 기본에 대해 무지하며 그들은 초급 수준 아래에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지혜의 원리로서의 주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도서의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다는 사실도 잠언 1장 7절의 우선순위의 개념을 잘 뒷받침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길을 살아본 전도서의 저자는 결국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서 끝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 혹은 훈련입니다. 잠언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키드너와 맥케인과 같은 학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 말하기 위해 지식의 통제 원리 및 삶을 조종하는 모든 규칙의 여왕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잠언에서 가르치는 주요 진리를 요약된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중심, 근원, 지혜의 최고의 재료입니다. 지혜로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걸러내고 참된 지혜가 흐르게 하는 필터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해서 잠언을 읽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극렬한 공포감이 아닌 주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지식이나 지혜와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24장 2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나타내는 길로 행하도록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직한 길이라 1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장 7절, 2장 5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 15장 3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특징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악에서 지켜줍니다. 3장 7절, 16장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기의 감정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23장 7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서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확신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잘 유지되고 풍성할 것입니다. 14장 2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충만한 생명으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22장 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15장 16절 그리고 19장 2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수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수에 달합니다. 즉 장수할 것입니다. 10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론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지식, 지혜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합니다. 마치 잠언의 저자가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지식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좋은 방을 통해 여러분을 안내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보물의 일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관에 가까이 가게 되거든 문 위에 새겨진 글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궁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기도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참된 지혜는 경건함의 완전체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첫 일곱 구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제일 먼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둘째는 그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고 네 번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지혜의 주된 원칙들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잠언서는 마치 사전에 수록된 수많은 내용만큼이나 거의 모든 구절에서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잘 짜여진 설교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지혜의 덩어리, 놀랄만한 현대적인 권고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간결하고도 재치있는 진술로 가득 찬 금강입니다. 잠언은 다양한 방법으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즉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길, 경건하지 않는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 경건한 자의 길입니다. 한 길은 좌절이고 좌절과 실패로 인도하고 다른 길은 평화와 은혜로 인도합니다. 이 보물로 가득 찬 이 책의 간결한 잠언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몇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잠언을 읽기를 권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읽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을 한 장씩 하루에 읽다 보면 한 달이면 이 잠언을 다 읽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읽기를 권고하시기 바랍니다.